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8절입니다. 이웃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 사건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결부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기독교 된 가장 중요한 근거와 핵심이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었거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만 되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분도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아서나 잘나서나 뭔가 난 것이 있어서 구원 얻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건 속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조건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는 사람은 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를 여기에다가 무엇이든지 덧붙이는 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명시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미쳤다고 이 아침부터 여기 와서 이래요? 그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열심을 떨죠? 여기 와서 앉는 것과 안 앉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일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왜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열심을 떨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괜찮습니까? 어차피 빨리 떠들고 빨리 끝냅시다 이겁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부분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싸움거리였고 아마 제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맡은 바 책임 중에 가장 중심되는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이 일 하나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중요하다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책상을 하나 조립하는데 필요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나사못 같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나사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서 구원 문제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과 그 확신의 근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확인하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동일한 내용,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복음됨을 인해서 제가 이렇게 꼭 꼬집고 지나가고 싶은 겁니다. 시중에서 쓰고 있는 구원 확신 방법은 보통 구원의 근거로서 자신의 결단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를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주를 믿고 주를 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표본적인 대답들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과 확신과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난 자녀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한 개별적 인격자라는 것을, 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아픈 것을 느끼고 기쁜 것을 느끼고 있어도 그가 자기가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를 우리는 보통 사춘기라 합니다. 최소한 10살이 넘어야 아는 법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여지껏 가장 오해됐던 것이 뭐냐 하면 출생하는 것과,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과 출생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과는 시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제2의 발견, 자아에 대한 인식이 꿈이라는 등식을 너무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 없는 자는 마치 구원을 아직 못 얻은 자인 것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주 획기적인 정리와 이해와 그래서 효율성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있는 본문에서 보면 우린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느냐? 관심은 누가 보게 했느냐가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묻고 있습니다. 대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기록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것은 어느 쪽에 더 초점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수와 진흙은 어느 쪽이 더 이 사람에게 확고한 경험입니까? 진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는 누구라도 어떤 의미에서 상관없고 무엇만을 확신을 할 수 있냐면 진흙을 발랐다는 체험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도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묻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됐다는 이것만은 이 사람한테서 뺏을 수 없는 경험이고 확실한 자기의 경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진흙을 발라서 생긴 겁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재미있는 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발랐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문제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즉 영적으로 소경 같고 영적으로 죽은 자인 우리를 고쳐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가르침이 아니라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그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다는 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 죄값을 얼마나 순환과 비하되어야 하는 것이 거기 뭉뚱그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입장에서는 그가 경험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은 진흙을 바르는 사건부터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사건은 그에게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림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때까지 장님이라고. 어디서부터만 하느냐면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데서부터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씻어주신 결과로 생기는 것들입니다. 부수적이고 그 다음 이어서 오는 작업들이지 근거도 과정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도 확실히 할까요?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언제 믿음이 드디어 동원이 됩니까? 이제야 동원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가 그의 눈뜬 것을 인하여 시비를 당하고 많은 얘기가 오락가락 하고 나서야 그것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믿으려고 합니다요. 이제 와서야 무슨 사건이 있은 이후에 눈뜬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경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결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가 드디어 인식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얼마나 많이 이 문제를 아브라함 사건을 놓고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를 믿으면 믿는 것이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신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 또 고함을 질렀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오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이것만큼 복음을 오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 뭐냐? 단 하나입니다. 왜도 없고 이유도 없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Why me? 그게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못담새 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뉴턴이 쓴 그 찬송시가 있죠. 그 뭡니까? 자비로운 주 하나님. 우리 찬송가의 405장에 나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영어로 하면 참 훨씬 그 의미가 들어옵니다. Amazing Grace 아닙니까? Amazing이라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내가 한 것은 잘한 일도 없고 잘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주라는 이름은 술주자로밖에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뭐 관심도 감각도 요청도 없는데 어느 날 안 거예요. 뭘 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눈을 떠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빛이 비친 걸 드디어 감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요. 결국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것이 내가 믿기로 하고 회개를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찾아왔기 때문에 회개가 있을 수 있었고 믿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왜 나 같은 것을? 왜? 몸이 답답하셔서. 아시겠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 역사상 믿음의 유인들이 이 말을 했어야만 됐는가? 왜 나를? 왜? 그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왠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사랑은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아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밖에 갈 곳이 없다는 걸 아는 자 된 것입니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는 그토록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같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유가 없다니까요. 기도 우리는 꼭 물어봐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구원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법석을 떨 필요가 없지 않는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 이 부분부터가 바로 이제 설명드리려는 초점입니다. 이 대답을 먼저 하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개판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천국에 갈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원 얻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개판을 앞으로 계속 쳐도 지옥 간다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갈 천국을 양보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건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나오는 질문, 그럼 우리는 뭐냐? 가만히 있어도 해준 걸 왜 이리 법석을 떨어야 되느냐? 그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별이 뭐냐? 이제 여기에 구별이 있습니다. 탐난 여기서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에는 아주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역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역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노예된 자들의 신분을 죄인이라 합니다. 이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꺼내주시는 것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구원이라 합니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됨됨이나 조건과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이런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각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댕이라도 좋고 뭐 밀러라도 좋습니다. 조각가 길을 가다가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한 장작을 보고 그 장작으로 거북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북선을 조각하기로.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꺼내야 됩니다. 타버린다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꺼내서 불을 끕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건 무엇을 위한 전제에 불과합니까? 거북선이라는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필요 불가결한 전제에 불과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 없이 조각품이 나오진 않습니다. 불을 끄는 작업 없이. 불을 끈 것을, 불을 끄기 위해서 꺼내는 건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꺼내서 불을 끈 것은 이제부터 하려는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그걸 깎아야 됩니다.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구원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옮겨 놓으시는 1차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건과 수준과 신분과 열심과 무엇과도 관계없이 그분이 독자적으로 해내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예를 든 것 같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어떤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고요. 이제 불을 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불을 끈 것이 전부가 아니라 깎아내고 다듬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만들어야 할 성품과 인격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고 죄의 노예 노릇하던 자리로부터 꺼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완성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진흙 구덩이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꺼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혀서 파티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파티에 보내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을 입혀야겠는데 입히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할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더러운 장소로부터 꺼내서 그를 씻는 작업,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새 옷은 이제 입혀야 됩니다. 벗기는 옷은 찢어버려도 되고 물기 얹으면 되죠. 이제부터 입히는 옷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옷을 입고 또 파티에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어떤 예의 범절들을 배워 갖고 가야 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해주신 혼자서 해주신 일은 씻고 닦아놓은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항복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꼭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진흙구덩이 속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달라 그러지도 않은데 와서 씻어줬다고요? 그럼 또 들어가면 또 씻어주겠는데 또 씻어주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씻어줬다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아우성치겠냐고 또 가서 놀면 또 씻어줄 것 아니냐고. 맞습니다. 또 씻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파티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좀 구별이 되십니까? 신자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흙 속에서 나와서 깨끗해지고 또 다 깨끗해지면 또 들어가서 놀다 들어오지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또 깨끗해지면 또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의와 거룩으로 옷을 입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훈련을 시키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남은 여생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 다 돼 있는데 왜 안 데려가시죠? 식구끼리 이렇게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대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더러운 세상 그만 살고. 하나님 그렇게 안 데려가시죠? 왠지 아세요? 아직 졸업학점이 안 차신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빨가벗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거긴 또 다른 깊은 뜻이 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이 두 영역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그러는 것은 더러운 자리로부터 일단 나와라 깨끗하게 되라 죄사함을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답게 살아랍니다. 이제부터 로마서 6장을 찾아보죠.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제부터 권면의 말씀을 하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잘 보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서 탈출했다. 이제 너희에게 남은 생애는 그렇게 죽어서 거기서부터 탈출케 한 이유는 새 생명, 부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 안에서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6장은 이런 얘기들을 무엇 때문에 했냐면 1절이라는 질문 때문에 한 겁니다. 1절은 이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바로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당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질문이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줬다면 그것이 은혜라면 뭐 때문에 열심히 살겠습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개판을 쳐도 은혜로 구해 주신다면서요. 까는 얘기예요. 너희가 죄에서 나온 것은 은혜로 나왔다. 왜 죄에서 은혜를 100% 끄집어냈느냐? 이제부터 의로운 삶, 부활의 삶, 새 생명을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파티 보내려고 하는 것인데 왜 다시 진흙으로 가자 그러느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안 돼도 되는 척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인의 답답함을 인해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영역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가장 혼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두 번째 영역, 즉 여기를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다가 실패를 하면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진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역시 난 아닌가 봐. 난 역시 예수님과 무관한 자야. 괜히 여태껏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혹시 봐줄까 그러는데 난 아니야. 나는 그냥 마음껏 살다 그냥 지옥 가고 말겠어. 건들지 말라고 다시 돌아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끊임없이 구원의 조건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린 죽었다 깨도 이제 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목이 없는 일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지와 결심과 열심을 동원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 성화다 말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우리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네가 내 백성이라는 즉 구원 얻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시작을 할 수 없으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일을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매몰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 얻은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도 아니고 구원의 증거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묻거든 집에 가서 애나 보라 그러십시오. 그것으로 너무 시비에 말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없이 성화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없으며 내가 어느 때 어떤 꼴을 당해도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성화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확정되거나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구장이 어떻게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8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작 아닙니까?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누가 만납니까? 소경이 예수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만납니다. 소경이 누굴 만나요? 언제 눈을 뜬 적이 있어서 누굴 만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앉은 거 보면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그걸 가지고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화끈하게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뜬 소경도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라는 그분 이 정도밖에 몰라요. 믿고자 합니다요. 아시겠어요?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는 게 뭐라고요? 그가 침을 뱉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건 몰라요. 내 눈에 진흙 바른 것만 알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난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신학이 뭔지 교리가 뭔지 몰라요. 난 그냥 딱 하나 아는 건 예수님이 절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 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전 회개했어요. 난 뭐 교파가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전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굉장히 맞으면 진지하고 단순하지만 열정적이고 괜찮은 정직한 고백일 거라고 쉽게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성경이 얘기한 것들을 다 추적하는 길을 방해받아 왔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추적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맞아 맞아 그저 우는 게 최고야. 그저 목사는 뭐 당신 할 거 하시오. 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목사는 그럴듯한 얼굴로 그럴듯한 목소리만 내주시면 우리는 그냥 오늘 싸갖고 온 거 그냥 울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분위기. 울만한 분위기. 그래서 시원한 기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뭔가 받은 것 같아. 그 뭔가가 문제지요. 받은 것 같은 게 무슨 문제예요? 뭔가를 확인해야죠.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지금 계속 시비를 거는 게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장에서 계속 사람들과 만나서 논쟁을 벌이십니다. 누가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원 얻었어요? 누가 항복했어요? 안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설득하러 오셨어요?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왜 설득하시고 왜 논쟁 벌이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기록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구원 얻어서 눈 뜬 자를 위해서입니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뜬 다음에 보고 눈을 뜨지 않는 한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나도 옛날에 어땠었는가를 비로소 확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시거든 진흙을 발랐다는 얘기만 체험한 것만 갖고 계시지 말고 8장이라는 사건이 있는 줄 아시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글아글 썼으니까 좀 볼 것 같지만 또 안 볼지 모르니까 살살 이제 이번엔 읽는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어떻게 징검다리에 불과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앙청 찾아가는 약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중앙청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남포교회.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다 아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를 할까요? 반포대교. 그 다음에는 3호터널. 그 다음에 어디를 할까요? 시청. 그 다음에 광화문 중앙청. 그럼 약도라는 거 이렇게 그려요. 여기서부터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터미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어디가 뭡니까? 그래서 터미널까지가 멀죠. 그럼 약도를 그릴 때도 그대로 비례해서 남포교회들 쭉 거서 다음 페이지까지 거갖고 여기가 이제 터미널, 조금 거서 반포대교 이렇게 안 그려요. 어떻게 그리죠? 교회 바로 옆에다가 1cm 옆에다가 터미널, 1cm 옆에다가 반포대교, 1cm 옆에 3호터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지점 지점을 집어준 것과 그것 사이가 얼마나 기냐 한 건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것과 체험과 체험 사이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것으로 너무 쉽게 기독교를 선을 그어서 제한을 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확인하고 있는 것을 체험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험과 체험 사이를 성경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정죄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날 구원 확신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나무라고 있는 점인 것입니다. 구원 확신은 아무도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네! 예수를 아십니까? 네!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확신하십니까? 까지 막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글쎄 그걸 믿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럼 예수를 아십니까? 알죠. 예수를 믿고는 싶습니까? 아 그럼요. 당신은 99.9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자같이 믿고 싶다고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뜨게 해줘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라는 어떤 사람 앞에 와서 네가 나를 믿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다 놓고 그렇게 쉽게 구원 얻었다고 해서 자기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자기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딱딱 부러지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확인해야 비로소 뭐의 시작이라고요?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공식적인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구원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의지와 열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얼마나 이 구절이 확실히 그 구별이 됩니까? 그렇죠? 너희가 옛날에는 그것밖에 할 줄 몰랐다. 욕지거리, 죄에 대한 생활, 악한 것밖에 할 줄 몰랐다. 왜?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였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제 새 사람이니라. 그러나 새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악당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훈련하고 의지적인 발동을 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짓이 악당짓을 아직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다시 절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짓을 하고 있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불구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벗으라. 옛것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이제 누구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 새 사람을 입은 자 아니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도록 부름받은 자 아니냐? 어디입니까? 어디에 의지가 걸리나 보세요. 어디서 우리가 항복하고 진심을 꺼내놓고 열심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답게 가는 이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수할 수 있고 여기서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는 자리까지는 가시지 말라 이겁니다. 부탁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도 하여튼 아닙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고 죽어보세요. 어디서 깨나.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복음은 너무나 많이 인간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왠지를 설명할 수 없게 어느 날부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뿐입니다. 왠지를 모릅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저 같은 것을? 그래서 우리 성경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은혜로. 그의 말할 수 없는 긍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자꾸 이런 말을 동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긍휼, 풍성하신 자비,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사랑. 우리에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그의 자녀답게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악의를 벗어 던지라. 너희 입에 들어온 말은 올리지도 마라. 눈에 힘주고 사람 쳐다보지 마라. 아시겠어요? 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구별하십시오. 아글아글 썼습니다만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망고땡 아닙니까? 오늘부터 가서 개판을 쳐도 어쨌든 천국에서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깨어나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보니까 앞에 하나님 같은 분,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앞불사 손에 그만 들고 온 위스키병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잘하고 올걸.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땡깡 놓고 여러분이 개판 친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악당짓보다 훨씬 깊고 크고 넓은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길래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꼭 이 말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 집에 갔다가 이 말이 없으면 제가 써주고 오겠습니다.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디에 의지의 발동을 요구하고 있나 보십시오. 어디에 권면이 떨어지고 우리의 진심을 꺼내놓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이 이미 된 상태에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제 비로소 요구할 것이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아버지께 드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사랑이며 감사할 일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이름으로 부르셨사오매 어떤 수준까지 요구하시는가도 들었습니다. 부디 게으름을 이기게 하옵시고 미련한 것을 벗어나게 하사 주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도록 자신을 채찍질하는 결심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생을 주의 자녀로 크는 데 힘을 다할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지 말게 하옵시며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와 그곳에서 만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아껴 쓰며 한 일 한 일을 주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생각하며 인생을 값어치 있게 아껴 쓰는 자로 이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우리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